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대한민국 최고 금융그룹의 그 디지털 혁신팀에 스카우트 되어서 첫 출근을 딱 했습니다.
오, 기분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의욕이 넘쳐서 자리에 앉자마자 부장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저희 회사의 모바일 앱 UI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하고요.
아, 아주 모범적인 신입사원의 모습이네요.
네네. 그런데 부장님이 서류에서 눈도 안 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소비자용 앱 같은 거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 일 없고.
와, 아마 그 자리에서 엄청 당황해서 사원증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겠죠.
맞아요. 내가 대체 무슨 부서에 옮겨나 싶을 겁니다.
아니, 디지털 부서에 입사였는데 앱을 안 만든다니.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건가? 멘붕이 올 수밖에 없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션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의 주제는 2020년 상반기 기준 신한캐피탈의 디지털 직무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채용 공고에 적힌 뭐 파이썬이니 클라우드니 하는 그런 뻔한 스펙을 나열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그냥 공고만 읽어봐도 아는 거니까요.
네. 우리의 진짜 미션은 어떤 산업의 뼈대와 회사의 생존 방식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완벽하게 규정해버리는가, 이걸 해독하는 겁니다.
아, 산업의 뼈대가 직무를 규정한다.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앱 하나 없는 이 거대한 B2B 금융회사에서 디지털 인재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 은밀한 기계실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기계실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신한캐피털이 속한 여신 전문 금융업, 이른바 여전업이라는 산업의 그 태생적 한계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태생적 한계요?
네, 이 산업은 법적으로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수 있는 제약을 하나 안고 태어났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수신 기능, 즉 대중의 예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은행업의 아주 기본 수익 모델이 우리가 맡긴 예금을 쫙 모아서 돈이 필요한 곳에 대출해주고 그 이자 차이를 먹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예대마진이죠.
그런데 예금을 못 받는다면 대체 남한테 빌려줄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구해오는 거죠, 캐피탈사들은?
전적으로 자본시장이라는 그 아주 거친 바다에서 직접 조달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직접이요?
네네. 회사 이름으로 일종의 빚문서, 즉 여전체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돈을 꺼오는 거죠.
와, 그럼 일반 시중은행들이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이라는 아주 값싸고 마르지 않는 든든한 자금줄을 쥐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니까요.
반면에 여전사들은 매일매일 시장의 눈치를 보면서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사와야 하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이 소스 자료를 보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던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었거든요.
오, 어떤 비유죠?
여러분, 일반 은행이 자기 마당에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을 파놓고 물장사를 하는 집이라면요. 캐피탈사는 마당에 우물이 없는 거예요.
아, 우물이
네.
없다.
그래서 매일 아침 외부에서 물차를 불러다가 물을 떼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파는 집이라는 거죠.
와, 그 비유 정말 찰떡이네요. 진짜 딱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이 비즈니스의 무서움이 보입니다. 물차로 떼온 물은 한 방울도 헛되이 낭비해선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원가가 비싸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 가뭄이 들어서 그 물차 운전기사가 운임을 갑자기 두 배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때우는 물값이 비싸지니까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파는 물값도 올려야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네요. 조달 금리가 오르면 내 마진이 막 깎여 나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그나마 버틸 만한 상황입니다.
네. 운임이 두 배로 뛰었는데 그게 버틸 만한 상황이라고요?
진짜 공포는 물값이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물차가 아예 우리 마을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바에 물을 못 구하는 거군요.
네네. 2022년 말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 채권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때 뉴스 엄청 나왔잖아요. 돈줄 말랐다고.
맞아요. 그때 우물이 있는 은행들은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하지만 우물이 없는 여전업계는 당장 떼울 물이 없으니까 돈줄이 끊기면서 산업 전체가 발작을 일으켰거든요.
와, 그러니까 외부 유동성에 회사의 목숨줄이 그냥 실시간으로 매달려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근본적인 모순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어떤 모순이죠?
아니, 매일 물차로 돈을 떼와야 할 만큼 이렇게 얇고 불안한 마진 위에서 줄타기를 한다면요.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가장 안전한 매출처를 꽉 쥐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주 논리적인 접근입니다. 실제로 보통 캐피탈사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대 캐피탈 같은 곳을 보면 전체 영업자산의 80% 이상을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꽉 채워두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니까요. 덕분에 부동산 PF 연체율 0%라는 기적 같은 안정성을 유지하죠.
맞아요. KB캐피탈도 자동차랑 개인 금융을 적절히 섞어서 안전판을 막 만들고요.
그렇죠. 베이스를 깔아두는 거죠.
그런데 이 신한캐피탈의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 다르다 못해 극단적이죠.
네, 진짜 극단적이에요. 2020년에 이 회사는 자기들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었던 자동차 금융자산 1조 원 어치를 통째로 신한카드로 넘겨버렸습니다.
네, 싹다 넘겼죠.
아니, 정기적으로 물을 사가던 동네 구독 고객들을 스스로 쫓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영업자산 중 99.8%가 기업금융이랑 투자금융입니다.
맞습니다. 순수 100% B2B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단일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만 보면 너무 위험한 자살행위 아닌가요? 안전망을 다 버린 거잖아요.
질문이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만약에 신한캐피탈이라는 단일 기업의 재무제표만 딱 놓고 보면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시야를 좀 넓혀서 이걸 신한금융지주라는 큰 그림, 즉 그룹 전체의 최적화 관점으로 연결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그룹 차원의 관점이요?
네, 그 리테일, 즉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려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나 오프라인 영업망, 그리고 뭐 콜센터 같은 인프라가 엄청 필요하잖아요.
당연하죠. 개인 고객 응대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신한짓이 있죠, 헤더른. 이미 그룹 내에 1등 카드사인 신한카드가 그 인프라를 아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단 말이죠.
아하, 그러네요.
그러니까 굳이 신한캐피털이 자동차 금융하겠다고 거기에 중복으로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주회사가 그냥 교통정리를 해버린 거군요. 야, 리테일은 카드가 다 먹어라. 그리고 캐피탈 너희는 완전히 고수익, 고위험의 기업금융, 투자금융에만 몰빵해라.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철저한 그룹 차원의 전략적 분업인 거죠. 그리고 신한캐피털이 그 위험해 보이는 도박을 기꺼이 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AA-라는 아주 강력한 신용등급이 있습니다.
AA-요?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엄청나죠. 예를 들어 메리츠캐피탈처럼 부동산이나 기업금융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봐도요. 신한은 그룹이라는 거대한 뒷배가 있잖아요.
네, 신한금융이라는 이름값이 있으니까요.
네, 그 덕분에 시장이 아무리 얼어붙어도 장기 회사채를 아주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 조달 능력이 다르구나.
네,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금이라는 매월의 짤짤이 현금 흐름을 포기하는 대신에 압도적인 신용도 자체를 방패막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와, 짤짤이 현금 대신 신용도라는 무형의 방어막을 쳤다. 이건 진짜 멋있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하죠.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100% 기업 특화 회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실체를 한번 볼까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재밌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은행의 일반적인 기업 대출이 그냥 정해진 한도랑 금리를 제공하는 기성복이라면요. 신한캐피털의 구조화 금융이나 인수금융은 철저히 기업의 체형에 맞춰 재단하는 맞춤 양복 같더라고요.
아, 맞춤 양복. 좋은 비유인데요. 저는 이걸 우주복을 설계하는 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오, 우주복이요? 맞춤 양복보다 더 나아간 건가요?
네. 왜냐하면 양복은 치수가 조금 틀려도 그냥 핏이 안 예쁠 뿐이지 사람이 죽진 않잖아요.
네, 뭐좀 불편하고 말죠.
하지만 우주복은 다릅니다. 산소 공급 밸브 하나만 계산을 잘못해도 입은 사람이 죽고 그걸 설계한 화사도 막대한 타격을 입으니까요.
와, 리스크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네요. 우주복 설계라 확 와닿습니다.
네, 그만큼 정교해야 한다는 뜻이죠.
소스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뒷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아, 그 정육각 사례 말씀이시죠?
네, 축산물 유통 스타트업인 정육각이 유기농 체인인 초록마을을 인수하려 할 때였죠.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삼키는 격이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때 신한 캐피탈이 320억 원을 빌려줍니다.
맞습니다. 아주 과감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금리였어요. 금리가 무려 연 8.5%였습니다. 아니, 기업 대출치고는 이거 엄청난 고금리 아닙니까?
엄청 높죠. 그런데 그 8.5%라는 숫자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우주복의 설계 도면인 겁니다.
아, 그게 계산된 결과값이란 말씀이군요?
네. 신한캐피탈의 심사역들은 단순히 정유각의 현재 재무제표만 보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닙니다. 두 회사가 합쳐졌을 때 나올 미래의 시너지, 그리고 실패했을 때 남는 담보의 처분가치, 인수합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해체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 거죠.
와, 그 모든 걸 계산해서 나온 답이 8.5다?
네. 그 리스크를 다 짊어지는 대신 받아야 할 값이 딱 8.5%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리스크가 크니까 금리를 세게 부른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 위험을 정밀하게 통제하기만 하면 이자 수익으로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통제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죠.
네, 저도 그거 봤어요.
2025년과 2026년 1분기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이 회사의 손익구조가 얼마나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맞아요. 데이터를 보면 2025년에는 순이익이 진짜 반토막 수준으로 꼬꾸라졌잖아요.
네,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게 전필환 대표 체제에서 과거에 버려놨던 위험한 부동산 PF 자산들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막 털어냈기 때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쌓은 거죠.
네.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해서 현금을 쌓아두는 충당금을 왕창 적립하다 보니까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거기서 다 깎여 나간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기업 금융, 즉 여신 부문이 가진 뼈아픈 이면입니다. 아무리 8.5%라는 고금리를 받아도요, 담보물이 부실해져서 원금을 뗄 위기에 처하면 그동안 번 돈을 고스란히 다 뱉어내야 하니까요.
진짜 살얼음판을 걷는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건 바로 다음 해인 2026년 1분기의 반전입니다.
와, 이때는 진짜 갑자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3%나 폭등을 했어요.
거침없이 올랐죠.
거의 두 배를 번 건데 이게 뭐 대출을 갑자기 두 배로 늘려서 그런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네, 놀랍게도 본업인 대출이자 이익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대체 뭘로 수익을 그렇게 폭발시킨 건가요?
그 주범은 철저히 투자금융, 즉 유가증권 평가이익이었습니다.
평가이익이요?
네, 2026년 초에 코스피와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요, 신한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 지분이나 펀드들의 장부상 가치가 막 미친 듯이 뛰어오른 겁니다.
아, 투자해둔 주식 가치가 올랐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평소에는 아주 정교하게 짠 대출금리로 이자를 따박따박 벌어들이면서 부동산 PF 같은 리스크를 방어해야 하고요.
네, 방어해야죠.
동시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분 가치가 막 출렁이는 주식 투자의 롤러코스터까지 같이 타야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복합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회사의 생존이 이런 수백억 단위의 극도로 위험한 우주복 설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면요. 여기서 단 1%의 오차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체 앱 하나 없는 이 B2B 회사에 왜 디지털 직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아, 드디어 디지털 직무의 진짜 역할이 나오는군요.
네, 회사가 100% 기업을 상대한다면 여기서 디지털의 역할은 뭘까요?
이들의 목표는 소비자용 앱처럼 고객을 끌어모으는 아주 화려한 쇼윈도우를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쇼윈도우가 아니다. 그럼 뭐죠?
철저히 회사 내부의 뇌구조, 즉 수백억을 태울지 말지 결정하는 그 심사역들의 판단 프로세스 자체를 뜯어고치는 겁니다.
아, 내부의 혁신이군요.
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생존 과제로 던진 AX, 즉 인공지능 전환이 바로 이들의 진짜 무대인 거죠.
신한금융의 캠페인 슬로건이 1부서 1에이전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 부서에 맞는 맞춤형 AI 디서를 심는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생생하게 그려볼까요? 아까 그 정육각 딜을 할 때 말이죠.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심사역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500페이지짜리 복잡한 법률 계약서나 타겟 기업의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며칠 밤을 세워가며 형광펜 긋고 일일이 읽었을 겁니다.
와, 완전 수작업이네요. 눈 빠지겠어요.
네, 엄청난 노동이죠. 그리고 그 피로감 속에서 치명적인 리스크 조항 하나를 휙 놓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네, 바로 여기서 디지털 담당자는 그 병목을 아예 부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현업 부서에 문서 요약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서 수백 장의 텍스트 중에서 독소 조항과 핵심 재무 리스크만 단 3초 만에 추출하도록 세팅을 해버리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그럼 심사역은 서류 읽는 단순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딜에 8.5%를 태울까 말까 이런 핵심적인 통찰력에만 에너지를 온전히 쏟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판단만 하는 거죠.
게다가 RPA, 즉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이용해서 회사 전체의 익스포저 모니터링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빌려줘서 위험에 노출된 총자금의 변동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현장형 AX를 구축하는 것도 이 디지털 직무의 일환인 거잖아요.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결정적인 마찰음이 하나 존재합니다.
마찰음이요? 어떤 거죠?
이런 기술을 현장에 도입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AI 모델의 정확도일까요?
아무래도 보수적인 금융권이니까 뭐 보안 문제나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같은 기술적 한계 아닐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 기술 자체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아, 진짜요? 기술이 핵심이 아니에요?
네. 진짜 거대한 장벽은 20년간 두꺼운 서류철과 엑셀만 보면서 수백억을 주물러온 베테랑 심사역들의 그 무서운 관성입니다.
아, 사람의 관성이요?
네. 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AI가 요약해준 리스크 보고서를 절대 쉽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이 복잡한 산업의 맥락을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반문을 하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AI 솔루션을 가져다 놔도 현장 실무자가 안 믿고 안 쓰면 그냥 예쁜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신한금융이 AX 철학에서 현업 주도를 미친 듯이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 기술 소유가 아니라 현업 주도.
네, 기술을 뽐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업이 직접 체감하는 그 찐득찐득한 비효율을 찾아내고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는 게 먼저라는 뜻입니다.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채용 공고에 적혀있던 자격 요건들이 완전히, 진짜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아, 어떻게 다르게 보이시나요?
공고를 보면 SDSP, SQLD 같은 데이터 자격증이나 파이썬, 클라우드 역량을 우대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아, 코딩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개발자를 뽑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이썬은 코딩이라는 그 행위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기본 문해력에 가깝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이 담당자들에게 요구되는 진짜 정체성은 코더가 아니라 기술과 비즈니스 사이의 완벽한 API가 되는 것입니다.
API요? 와, 기존에는 보통 번역기라고 많이들 불렀는데 API라는 표현이 훨씬 역동적이고 찰떡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뇌하고 시스템의 백엔드를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통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통역,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금융구서장이 요즘 건설사 PF 부실 조짐이 보이는데 우리 대출 포트폴리오의 연쇄 부도 확률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없어? 라고 아주 거칠게 질문을 던진다고 쳐보죠.
네, 현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요구하죠.
그럼 이 API 역할을 하는 디지털 담당자는 그 비즈니스 언어를 듣고 외부 신용평가사 데이터와 내부 여신 데이터를 어떤 스키마로 엮어서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돌릴 것인가 라는 시스템 아키텍처의 언어로 싹 변환을 합니다.
아, 기술의 언어로 바꾸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IT 부서나 외부 AI 벤더들이 만들어온 복잡한 모델의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걸 다시 부장님, A 건설사 부도시 우리 손실액은 최대 150억이니 지금 당장 자금 회수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아주 명확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언어로 역변환해 주는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힌 통역이네요.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어요. 끊임없는 사내 정치랑 설득, 조율이 막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필요하죠. 게다가 2026년에 금융권의 아주 오랜 족쇄였던 망불리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되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 망불리 완화 이슈?
네. 과거에는 보안 때문에 내부 전산망하고 외부 인터넷을 완전히 끊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에 뛰어난 AI를 내부 데이터에 붙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꽉 막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빗장이 풀리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나 생성형 AI가 진짜 폭포수처럼 밀려들어오고 있거든요.
내부 데이터라는 진짜 민감한 자산을 외부의 강력한 AI 엔진에 아주 안전하게 연결해야 하니까 야, 이 인간 API들이 관리해야 할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또 중요해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방에 혼자 틀어박혀서 코딩만 하는 천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온 회사 부서를 막 쑤시고 다니면서 남의 업무 프로세스를 캐먹고 고집센 부장님들을 설득하고 결과적으로 회사의 비즈니스 체질 자체를 뜯어고치는 약간 오지라퍼 외교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지라퍼 외교관. 너무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한캐피탈의 핵심 가치이자 인재상에 도전과 상생 추구, 즉 협업이라는 단어가 턱하니 박혀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코드를 짜는 단순한 스킬은 솔직히 한 6개월이면 AI가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어요.
네, 요새 코딩은 AI가 다 짜주니까요.
하지만 회사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 즉 이 도메인 지식을 깊이 이해하고 인간의 관성이라는 그 엄청난 마찰력을 뚫어내며 기술을 조직에 이식하는 능력, 이거는 기계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죠.
야,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모바일 앱 뒤편에 숨겨져 있던 여전업의 치열한 B2B 생존기와 그 심장부를 개조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가들의 이야기를 아주 깊게 파헤쳐보았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특정 회사에 입사하려는 분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분야에서든 단순히 기술만 아는 사람보다 산업의 맥락 위에서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지, 산업의 뼈대가 나의 직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깨닫는 엄청난 힌트가 되셨을 겁니다.
네,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자,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이 인간 API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기술이 극한까지 발달해서요, 기업의 수천 장짜리 재무제표 이면에 숨은 꼼수, 그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 심지어 산업 전반에 감도는 미세한 위기 징후까지 AI 에이전트가 단 수초 만에 완벽하게 읽어낸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8.5%라는 최적의 금리마저 AI가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게 계산해내는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지난 수십 년간 서류를 파고들며 날카로운 분석력을 자신의 존재 이유로 삼았던 전통적인 금융심사역들의 핵심 경쟁력은 대체 무엇으로 진화해야 할까요?
와, 이거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데이터가 모든 디스크를 투명하게 벗겨내는 그 너머에서 우리 인간의 통찰력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지 오늘 밤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밤에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아하 모멘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